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29항 지난주에 해설한 고백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은 하반부 그 이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항 참교회와 거짓교회 표지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을 믿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분파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교회의 부분이 아닌 위선자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참교회의 실체와의 교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 알 수 있다. 참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한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유지한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한다. 요약하면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보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린다. 이것으로 참된 교회는 확실히 알려질 수 있고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제 오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며 의를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비록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그들은 생애의 모든 날을 성령으로 그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는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의식에 더 많은 권위를 돌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기반을 둔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보게 되고 서로 구별된다.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는 참된 교회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교회가 있는데, 자, 구원의 은혜가 존재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이 설교된다고 했습니다. 개혁교회 조상들은 참된 교회 표지에 첫 번째로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꼽았습니다. 순수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개혁가들, 개혁교회 조상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이나 혹은 성령의 역사를 왜곡해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치우친 자들은,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며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죄와 은혜의 복음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선포하는 설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관점은 어떤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수적인 성장을 이룩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로 분명하게 그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쉬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현세 기복주의적인 혹은 이념에 경도된 정치적인 주제 일색인 설교를 강단에서 전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이죠.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사도를 통해서 전파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주제, 사람의 논리,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는 매우 두려운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를 분별하시면서 설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짜 거짓 설교자에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유와 은사,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 행복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와 믿음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찾아와서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오지 않거든 그 사람을 당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르키온이 인사를 하니까 폴리갑이 사탄의 아들 사탄의 맏아들 아닙니까? 보통이 아니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월한 어떤 주제나 가치를 논하는 사람하고는 교제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복음과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그런 참된 교회에 자기의 영혼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 두 번째 표지는 순수한 성례의 집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온전히 행해질 때 그 교회는 순수하게 성례가 집행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지 않은 다섯 가지 성례를 여기에 추가하거나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캐톨릭이나 구세군처럼 아예 세례 자체를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무리들 참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일정 기간 출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회심의 고백이 있을 때까지 복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거행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게 한 이후에 준비된 자들에게 성찬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앙의 고백도 없는 사람들을 등떠밀어 가지고 성례에 참여하게 만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하든지 물을 세 번 뿌리든지 한 번 뿌리든지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와 그 자녀들에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세례는 시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아 준비된 자들이 주의 성찬 앞에 나와서 빵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성찬 시에 긴 예식문을 읽든지 혹은 짧은 예식문으로 성찬의 의미와 정신을 설명하든지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긴 예식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짧은 예식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반드시 이 예식문을 통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정신을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성찬에 나아갈 때마다 상기시키고 전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방편이죠. 또 포도주를 직접 담가서 만들든지 판매하는 포도주를 이용하든지 이 또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을 매주 하든지 혹은 몇 달마다 한 번씩 하든지 매달 하든지 이건 역시 올바른 성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풍성히 맛보고 성도의 연합을 추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강화되는 은혜를 맛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찬식을 이러한 중요성들을 간과한 채로 영적인 퍼포먼스처럼 행하고 인위적인 감동을 연출하는 현대교회 작태들은 오히려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례식을 더럽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올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고 영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도회 모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항 31항을 공부했습니다. 제30항 3항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지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회복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회복하고 다른 형제들이 유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며, 회복하고 억제하며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고백을 옹호하는 한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이 악하고 강팍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질 경우 교회에 마땅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무서운 말씀으로 신앙고백서는 이 권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성경의 법과 교회의 거룩한 권위에 저항하고 도전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을 보이고 완고한 죄인에게 벌을 줌으로써 그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교회의 거룩과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를 계속 불참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권면을 하고 시정하기를 기다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를 묵과하게 되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누룩이 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주일 오후 예배 얼마든지 빠지고 자기 볼일 봐도 뭐 괜찮은 것이로구나. 네, 영적인 해이가 자리 잡게 되고 주일 성수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확산될 것입니다. 누구든 신앙의 규범을 어기고 본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것을 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시에 권징을 해서 이 같은 죄가 확대되고 다른 성도님들까지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 교회에 그리고 당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올바로 다루어야 될 교회와 당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본 교단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만 사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당회원들도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징과 치리를 행하는 그 주체들이 이 막중한 일을 수행해야 될 분들이 그러하기에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들은 본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심으로 책잡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법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벗어나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이요 라고 그게 세상이 됐든 정부가 됐든 위정자가 됐든 누가 됐든 교회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고 예배당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1년 365일 속죄 제단에 뭘 꺼뜨리면 안 되죠?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그 같은 성실함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권징으로 올바로 다스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권징은 1차적인 단계로서 성도들 사이에서 상호 권면이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성도가 성도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당회는 이 문제를 다루어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성도에게 권징을 시행하게 함으로 그 완고한 형제와 자매가 회개하고 돌아올 방법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또한 능하지 않게 되면 출교하거나 제명함으로 그가 더 이상 이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사명이 아니라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권징이 소멸된 채로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거짓된 교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참된 표적을 고백한 이후에 29항의 하반부에서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된 교회 표제는 뭐 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얘기하죠.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교회는 언제나 신자들과 참된 신자들과 그리고 믿음을 가진 듯 하나 신자가 아닌 명목상의 신자들이 함께 공존한단 말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며 의를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비록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그들은 생애의 모든 날을 성령으로 그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는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참된 신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자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 당신은 이제 천국. 그렇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참되게 고백한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죄와 불의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서가 설명합니다. 성령은 거듭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팽개쳐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깊은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 양심을 통해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 죄를 피하게 만들고 의를 추구할 변화된 성품을 우리 안에 계속 심어 넣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가야지, 이걸 버려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 결단해야지,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의를 심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영적 경향성을 영혼 안에 분명히 갖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괴로워하게 되고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불의와 악을 일삼는 사람은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따라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대해 육을 못 박는 거예요. 이놈의 게으름, 이놈의 욕심, 이놈의 자존심, 이놈의 교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드러내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옛사람에 속한 부분들, 육의 일들을, 육신의 이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계속 주님을 향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교리를 배울수록 점점 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므로 좌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무지하고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던 신앙은 미약하던 믿음이 미약하던 때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립니다. 치우칩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과 분명한 교리를 배우면 이 중심이 똑바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은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을 점점 더 진리에 깊이 뿌리박게 만들고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통해 그 영혼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워가신단 말이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영의 것을 위해서 살도록,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영혼과 그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으로라도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경우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시간과 비례해서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라는 얘기는 아직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의식에 더 많은 권위를 돌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짓된 교회를 정의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뭘 더하거나 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기반을 둡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거룩한 삶과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된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리고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보게 되고 구별된다라고 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그러면 벨젝 신앙 고백서는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나 교회가 만든 여러 의식에다 더 많은 권위를 돌린다. 다분히 카톨릭을 겨냥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이고 또 교회가 정한 어떤 의식을 향하는 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하지 않은 것들을 정하고 그런 의식을 만들어서 행하는 모든 교회들. 예배당 안에 왜 제단이 필요합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인지 제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의 멍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데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촉발하는 교인들을 여기 교인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백서는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기반을 둔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탐욕,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자, 카톨릭처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이 성례를 더럽히는 교회를 거짓된 교회라고 설명한다. 자, 참된 교회의 반대편이 거짓된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이게 핵심이에요. 거짓된 교회의 핵심은 뭐냐?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의대로, 우리 뜻대로 모든 걸 바꾸는 교회들 있죠. 새로운 교회, 현대적인 교회, 모든 것에 있어서 첨단을 지향하는 교회.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다 바꾸어서 인간이 편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 세례도, 성찬도, 직분도, 찬송가도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어버리는 개혁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합니까? 성경과 교리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럼을 칠 줄 몰라서 안 치고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여기 화려한 조명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오늘날 교회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주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할까요? 왜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치기 해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의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벨직 신앙고백서가 지적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고백서가 이미 인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반에 두기 때문이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마지막으로 고백서가 거짓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자기들의 거짓됨을 비판하고 책망할 때 겸손히 자기들을 돌아보아서 아, 우리가 말씀과 교회에서 이렇게 벗어났구나. 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할 때 그렇게 하는 그들을 핍박한다라고 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에 그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을 핍박했듯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훈계하고 권면하고 교훈할 때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회들과 거짓 신자들임을 고백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성도 여러분, 아주 애매모호해서 쉬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어떻게 써있죠?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보게 되고 서로 구별된다. 라고 고백서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참교회가 거짓교회가 아주 모호하고 잘 구분이 안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교회로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구별하기 도대체가 이게 어렵다면 정말 뭐 신학 박사학위나 가져야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구별될 정도로 이게 난해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겠냐고요. 그런데 고백서는 말합니다. 쉽게 알아보고. 자, 여러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과 교리를 잘 배우셨으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도 아, 이 교회가 참된 교회로구나. 이 교회는 거짓된 교회로구나.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주 복음적인 설교로구나. 아, 저건 사람의 말이로구나. 인간을 즐겁게 하는, 재밌게 하는 말이구나. 말장난이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참교회, 거짓교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이게 구별이 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지도 않고 권징을 집행하지도 않는 교회를 다른 이유 때문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님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미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된 교회로 왜 사람들이 몰려가느냐? 아, 그들이 참 안 됐네, 불쌍하네.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거짓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은 그런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바른 교회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감사하시고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아무개 친구요, 교회 다니지? 응, 다녀. 자네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나? 그걸 알아야 되나? 알아야지. 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고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는 딱 그 둘 중에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일세.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자들은 바른 교회를 섬길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된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조차도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부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끝까지 잘 지키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잘 순종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놔버리면 우리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도 다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